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13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페르시아, 우리 성이 바사로 되어 있죠. 페르시아에서 성공했던 이민자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8장에서 13장까지는 수문, 워터게이트죠. 수문에서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문, 워터게이트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이스라엘 역사와 미국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1972년 제가 중학교 다닐 그 무렵인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었는데 1972년 사건이 제 머릿속에 그렇게 지금도 떠오릅니다. 워터게이트 여러분이죠. 닉슨 대통령 쪽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했죠. 그 사건이 발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소추가 가결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정치인 생명이 끝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서 열렸던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 제사장 에스라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설교하고 풀어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이렇게 일어섰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의 모습, 또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 5절에 37장까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8절에 결단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9장 38절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죠. 그곳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터게이트 수문 앞에 모였을 때에 일어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성화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몸부림이고 투쟁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러분 그 금년 3월 6일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그 저녁 시간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제사들과 함께 하시던 중에 일어서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 보통 세족식이죠.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의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같이 읽어봅시다.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요건 그 베드로의 발, 주님 절대로 내 발은 안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주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미 읽어봅시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거듭났으면은 우리 이미 모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듭나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날마다 씻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의 창을 닦는 일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우리의 앞을 가렸던 영적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군중들, 무리들이 이 예수는 우리 조국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그렇게 알고 손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호사나 환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요즘 표현은 팔로우들이 많았죠. 그 팔로우들이 주님을 다 떠났고 이들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낙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 35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름을 모르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엠마오는 온천 도시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때 예루살렘에 일어나셨던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7마일 약 한 15km가 됩니다. 우리 한국 30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 두 제자들과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들이 함께 갔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 살아나셨지만은 주님을 몰라봤단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입장을 보고 생각합시다. 믿고 따랐는데 모든 삶을 올인을 했는데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정말 큰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사건과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죠? 주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시고 영원하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무소부세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만들어 놓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또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은혜를 막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공사가 마치게 되었고 느헤미야 8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물압 광장, 워레게이트죠. 스물압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지금 스물압 광장 앞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이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영적인 이런 시야를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회개로 마음의 창을 닦으니까 자신이 보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번째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8절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 멀리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점점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와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느끼고 산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세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전능하신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 우리 지식의 문제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그냥 지식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체험해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런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는데 요즘 21세기처럼 그죠? 이 안다는 것, 심지어 지적 소유권까지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좀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돼요. 수단계가 옛날에는 수단계 3년에 뭘 합니까? 풍어를 넣고 실을 넣죠. 그리고 요즘에는 식단계 3년에 라면을 끓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은 한다는 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는데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나이테가 들어갈수록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찾아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지 또 생활 가운데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느껴야지 우리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깨닫자, 알자라는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영적 각성운동이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0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봅시다.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블레셋과의 갈등이 자꾸 나오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그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블레셋이 처음 이제 소개하고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이에 갈등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19년에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해 지금 사무엘 상을 다 읽고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 지난 주간 금요일에 뉴질랜드에서 그죠? 지금 총기 사건으로 약 50명이 있더라고 아마 더 많은 사람이 또 세상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가장 큰 브레이킹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쪽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 신문을 보았더니 15일 아침에 그죠? 가자 지구에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 갈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가자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고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러분 우리 보면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지만 가자.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가사지역이죠. 가사지역. 이 가사지역에는 블레셋이 살아서 계속 이스라엘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넘어갈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서 영적 대부흥운동, 대강수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 에벤에셀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미스바 대부흥운동 후에 승리했던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벤에셀은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압에게 진쳤더니 자 전쟁 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우기 전에도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그 지명을 불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냥 지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셋부터 아솟에 이르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전쟁이 패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과 같은 언약교회까지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겼습니다. 어디에서? 에벤에셀에서. 그런데 사무엘서 7장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이들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에벤에셀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에벤에셀이었지만 그들은 느끼지 못하다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금 회개했을 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authority, right이죠. 이런 권세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을 때에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수문 앞에서 오르게이트 광장에 모여든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첫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적인 눈이 깨끗해졌을 때에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하는 것이 내용인데 이제 오늘이면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가 끝나죠. 아이들은 세미월도 이제는 학교를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죠? 지난 주간에 준음이가 둘째 아들이 그 저희 자동차 CRV를 타고 있는데 그 자동차를 세차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자동차 뒤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화면이 좀 흐려도 그냥 타고 다니는데 지난주 세차를 지키고 나니까 화면이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점점 다가오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아 믿음이야말로 내 생애를 붙잡아주는구나 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 전지전능하시다. 영은 불변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신학적인 접근 말고 오늘 느헤미야 9장 수문 앞 광장 집체 그 광장 말씀 사경회에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발견했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호세 6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발견했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네 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찬양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은 송축할 하나님, 찬양할 하나님, 감사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 교회 음악의 대세가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죠. 근데 1970년, 그때 제가 중학교 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됐던 교회 음악이 뭔가 하면은 복음송, 가스펠송이었습니다. 가스펠송이 딱 소개, 그전에는 늘 그냥 찬송가만 부르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스펠송이 딱 소개되니까 교회 음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찬양할 때 기타 치고 하면 어른들이 눈치를 줬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불렀고, 요즘에는 그렇죠. 찬양할 때 심지어 드럼까지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복음송이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될 때에 그 제가 그때 우리 복음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내게 강 같은 평화,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God is so good,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15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증벌의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서 83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그 이번 정부에서는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 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한 번 정도는 그 외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드폰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뭐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 당시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군인 사회에서 넘버원 소설이 김홍신 씨의 인간시장입니다. 그 주인공이 장총찬입니다. 긴 총차 타고 장총찬이었는데, 이 장총찬을 보면은 그 부풀합리하고 부수려한 사회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항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구절을 소개하면, 하느님 내려와 보십시오. 좀 이런 건 제발 알아두십시오. 백문이 불기니라 했으니 한번 내려와 보시든지.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회, 잘못 갔던 사회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내려와 보세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욥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당신은 안 보이시고 또 뒤로 가도 안 보이신다. 욥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을 발견하고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 왜 저렇게 멀리 계신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찬양할 하나님, 송축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술술 나옵니까? 진짜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1차 포로교환하고 3차의 포로교환의 역사가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불평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죠. 좋으신 하나님,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 보였다 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현재 우리 교회 찬양에 대해서 불렀던 찬양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화의 기도,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가사로 해서 찬양을 만들었죠. 이 프란시스는 이런 이야기죠. 새를 만날 때, 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과 샘물과 둥지를 주셨다.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미해라. 새들의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의인이 되고 거듭났고 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삶에 짓눌려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되니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했던 발견된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부르셨다.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 속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천국 분향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보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에베네셀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기에 이사야 46 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신다.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칠 수도 있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본향에 가기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내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발견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 삶을 관찰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우면은 외롭고 고독하고 나는 외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오고 싶어하는 미국이지만 미국도 천국은 아닙니다. 똑같은 광야와 같은 곳인데, 여러분, 미국 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외롭다, 외톨이다, 고독하다는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가나안 땅에 몰려왔을 때에, 그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죠. 급하면은 빨리 가야 되겠다 하지만 나오면은 마음이 바뀌죠. 지금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 존재였죠. 여러분, 이집트를 흉년의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생존해 있을 때는 야곱의 식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잘 살았는데, 세월은 흘렀고, 이제, 그리고 이집트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아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출애굽 6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신음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신음 소리를 내야 됩니다.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다윗과 요나단, 복음송 가수들이죠. 듀엣으로 하는, 그게 보면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그 장에 보면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신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었던 한나가, 아들 없었던 그것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사무엘이 이제 오늘 봄방학이 지나면 또 내일부터 스프링브레이크 끝났으니까 또 베일레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편 38편 8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망불평이 아니고 신세타령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신음에 가까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는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도 하늘을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울 때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신음 소리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과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것은 광야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시대의 이야기죠.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셨기에 광야의 모든 삶을 마치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것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느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는데 우리 설교 후에 366장을 부르는데 이거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느끼고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